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화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존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해가 지날 때는 그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또 새해를 맞으면서는 그 새해에 대한 어떤 소망이라 그럴까,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또 재결심을 하고 그러한 그 일들을 누구나 이렇게 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정한 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할지라도 또 돌이켜보고 그리고 또 앞을 향해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을 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채 바삐 그냥 사람들 가는 대로 아니면 내가 하던 대로 우리가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어딘가 정지를 해가지고 자기의 발밑을 보고 앞뒤에 정말 내가 잘했는지 또 앞으로 잘할 건지 자기 스스로의 그 인생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 좋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본다고 그래서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이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 그리고 또 그 시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너무 먼 것도 못 보고 또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보이는 범위 안에 그 보이는 사이즈 또 보여지는 어떤 형체 속에서 우리가 가능한 거지 우리 형체가 없는 것 또 아니면 너무 멀거나 크거나 작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은 우리가 있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걸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내가 보고 내가 깨달은 거에 의존할 것이냐 그게 정말 참이냐 그게 전부냐 할 때는 우리 그렇지 않지요. 안다 할 때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게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주위를 들여다 둘러봐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아는 것 이상의 모든 것이 지금 같이 있는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은 내가 보고 아는 것이라는 것이 실제의 전부에 비해서는 정말 바닷물에 물 한 방울 같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알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뢰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아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사람에게 묻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세상에 내게 답을 준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또 잘 모르지만 세상에 또 사람들이 내 모든 삶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 그 사람들의 답이 과연 내 삶에 어떤 답이 될까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믿을 만하지 않냐고 의지할 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묻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보다 남이 더 낫다 남의 말에도 귀 기울인다 그거 좋은 일일지 몰라요. 자기 고집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도 이렇게 청정하는 거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또 사람이 다 맞느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라면 주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성령의 그 잣대 안에서 우리가 들으면은 들을 말을 듣고 듣지 않을 말을 고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잣대로 그거를 하자면 결국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참도 버릴 수 있고 거짓도 내가 참이라고 믿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은 나를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남이 더잘알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거울을 비춰야 알지요. 내 스스로는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러나 사람들은 보니까 네 얼굴에 뭐 묻었어. 가르쳐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근데 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정확히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참이고 그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또 해결이기도 하다. 실마리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에 대해서 청종할 줄 알아. 우리는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 안에서 귀 기울이기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들을 때부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청정하지 않으면, 귀담아 듣지 않으면, 정말 무슨 말을 들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뭐잘 잊어버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되물으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른 책을 뒤적거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양은, 예수님의 양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그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아느냐? 양이 태어나서부터 그냥 목자의 음성은 알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바뀌어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자와 같이 쭉 생활을 하면 아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냄새, 아빠의 목소리,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쭉 같이 있음으로써 익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잘 캐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쭉 함께 동행함을 누리면 그럴수록 더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거를 보든지, 아니 사람의 말을 듣든지, 텔레비에 어떠한 것을 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고 듣는 거는 실제로는 우리의 육안이 보고 또 우리의 귀가 듣는데 그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더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 우리가 누구 보고 미련하다 그럴 때 그거 칭찬 아니지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미련하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듣기 원하는 그러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내가 아, 내가 미련해. 그렇게 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 좌절해요. 아, 난왜이 모양이지? 이것밖에 안 되지. 그래서 그거의 해결책을 어떻게 하냐면 자꾸 발돋움을 해서 나 스스로가 미련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또 뭔가 좋다는 거를 자꾸 내 안에 이제 주입을 시키고 도입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럽니다. 미련한 거에 반대가 지혜롭다지요. 그럼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께로 와서 구하라. 그럼 주신다. 그러니까 받으라예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그 뭐랄까 지혜를 얻는 방식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함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됐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예수님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지혜를 받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의가 없는데 의를 옷 입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 빠져서 죄의 종이 돼서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마음의 소욕이나 세상에서 하는 그것대로 우리는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큰 물결 속에 우리는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속함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거기에서 값을 치르고 건져주셨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것이 되었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의 그 물결에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종으로서 살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속함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내가 거룩이라는 것, 정말 순전하고 온전하고 우도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는 알지만 정말 보고 접한 일이 없는 그러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가지면 빛을 바라는, 또 빛을 이 세상에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통로, 그릇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받게 된 선물이라 그럴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면은 반드시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련한 자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미련함을 고백하고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은 물으면 되고요. 그리고 배우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익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그냥 들어 배우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를 타서 핸들을 잡고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를 이론으로 배우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을 익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운전한 지가 35년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운전을 하는데 뭐 배운 거 다시 기억해 가면서 어떻게 배웠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대처하는 것이 금방금방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책 뒤져서 하지 않아요. 그래도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어떡해요? 길 자체를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보는지 길을 아는 사람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도를 알든지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 삶을 운전할 때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내 길을 가면 우리는 이 땅의 길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명길을 가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차가 되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운전대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평강하게 갈 수 있어요. 그냥 타고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길을 또 몰라요. 왜? 우리가 아는 길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길을 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전대를 잡아서 그 길을 가게,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그 예수 안에 거한다. 그냥 예수님이 내 길이니까 다른 길은 이제 내가 갈 길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 도로가 거미줄같이 있어도 내가 차를 타고 그갈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차가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내가 지금 가지 못해요. 우리가 오직 한 길, 아버지 앞에 가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딱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 앞에 가서 그분에게 지혜를 구해야 돼. 근데 지혜는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 안에서 지혜로 임해 주셔서 상황 상황에 어떻게 되는지를 그분이 판단해 주시고 그것대로 우리는 지금 따라가는 그 따라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릇뿐입니다. 우리 유리를 제가 이제 두 살 때에 일본을 데리고 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유리가 낯이 서잖아요. 비행기도 처음 타고 미국에서 일본까지 그 긴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나 하나 얼굴을 아는데 하나도 애가 당황하지 않고 잘 쫓아와요. 그러나 내가 유리를 데리고 가지만 나 역시 비행기에 탔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리도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유리는 비행기인지 뭐 다른 사람 아무것도 몰랐지만 나 하나 정말 할머니를 알아서 태어난 날부터 이렇게 친밀하게 매일 살아왔으니까 그냥 의자고 간 거예요. 그래도 결국 데리고 간 거는 내가 아니라 나 역시 비행기 안에 탔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항상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가 널 데리고 가냐. 그 붙들어주고 그걸 하고 잡아준 것이 하나님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파일럿가 있고 기계가 있고 다 예비된 거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같이 가는 것 같고 누구를 데리고 가는 것 같지만 그 나를 또 태운 이가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결국 운행시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 가시는 길에 하나님 계신 곳에 더불어 있게 하고 가게 하시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좋으신 아버지요. 그분이 그것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 탔을 때는 날지 못하는 사람이 하늘을 나르지만 땅은 걷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 밖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 밖에 있는 사람은 하늘을 나를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밖에 있으면 우리가 하늘을 못 나르잖아요.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의 삶이나 또 저의 그 주 안에서의 그 신앙생활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정말 당신이 잘못된 거야 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어떠한 그 잣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남을 틀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일반적이 아니면 틀리고 자기랑 틀리면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평가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집할 때는 변론해봤자잖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잠잠히 있지요. 근데 그게 가까운 사람이나 사랑하는 자에게서 그러한 평가를 받을 때는 참 속상하고 힘들지요. 답답하고 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뭐 모든 거 상황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많이 이렇게 속이 슬펐나 봐요. 머리로는 뭐 이게 그냥 상대방이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라고 그냥 넘기려고 하는데 감정적으로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 제가 비행기를 타는데 이렇게 비행기가 비 오는데 컴컴한 저녁에 탔지만 하늘에 오르니까 파란 상공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땅에서는 이 구름 위에 것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너는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비행기 탄 사람은 보잖냐. 그러나 비행기 밑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비가 오고 하늘이 안 보인다 생각하지 않냐.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줬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이 파란 창공이 있다고 자꾸 보라고 뭐 해도 그 사람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에게 묻도록, 하나님에게 듣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몰라서 돌 던지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묻도록, 그리고 하나님에게 듣도록 네가 기도해라. 실제는 실제잖아. 위에 올라갔더니 파랗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하심은 동행하는 자만 아는 거예요. 듣는 자만 아는 거예요. 안 듣는 자에게, 못 듣는 자에게 왜 모르느냐, 왜 안 듣느냐 해도 또 그게 소용이 없고, 또 나는 나대로 내가 듣고 본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으니까 안 거잖아요. 그처럼 성령님의 하게 하심 속에서 은혜 안에 있으면 들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데 주 안에서 성령의 듣게 하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은혜로 아는 그것들. 근데 그것은 그 주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아무도 시력이 좋아서 그 구름 위에 있는 창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미련한 자라는 소리 듣기 싫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구름 밑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하심을 볼 수가 없고, 내가 보고 알고 있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이 사실이라고, 그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냥 고로한 삶, 그것이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미련한 삶이에요. 미련한 자. 근데 오늘 말씀에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결국은 미련한 자로 살지 말으라죠.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고 그럴까? 미련한 자는 먼저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맞지 않다. 그들이 옳고 그들이 잘났고 그들이 하는 것이 정말 참이라라고 인정받는 것이 그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그 경험, 그 사람의 판단인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전부 속에 그것은 정말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그건 거짓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것보다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을 그냥 무조건 전부처럼, 그것이 옳고 그것이 그냥 오직 한 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르게 하나님이 각기 키우시고 각기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일률적으로 나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옳으니까 나만 옳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물속에도 있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요. 색색 각양 그 모양도 달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아는 것에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닷물에 물방울 하나 같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원에 비해서는 진짜 없는 것과 같은 찰나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살아온 게 몇십 년이라고. 긴 세월, 내 평생 해가면서 자기의 경험을 그냥 뭐랄까 진리처럼 주장하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지구에 대해서도 어떤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나의 지식 속에 그 인풋된 그러한 그 답, 그것을 전부처럼 생각하고요. 그걸 진리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면은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잣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기 위해서의 그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하게 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예로운 자가 미련한 자에게 맞지 않다.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한 자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이 생각해서 사람이 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맞지 않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미련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영예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높이는 것이요. 그 사람의 정말 그한 존재 자체, 아니면 그 사람의 하는 일, 또 이룬 일,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찬송받지 않고 사람과 더불어 영광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서 내 영광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생을 가질 수 없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뺏거나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내 어떠한 행위나 열심으로 그상 받을 수 있는, 보상받는다 그럴까, 값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 이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뿐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좋지 않은 것이 합당하지 않다지요.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오히려 그거는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의 낭패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니까. 그리고 똑같은 류의 말씀이요. 8절 보면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으니라. 물매에서 떠난 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주면요, 그 영광은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고 그 사람 스스로가,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지혜로운 자구나. 나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자고해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으로 연단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뻐하고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연단한다 그런 거예요. 칭찬에 속지 않는 거.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를 높일 때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기적기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취급을 받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죄를 뿌리면서 내려앉아요. 난또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우리 성도들이, 특히 교직자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 취급받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면은 그거는 정말 우리가 물매 떠난 돌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된 권세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나타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본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어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졌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나를 비워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릇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내게 하시옵소서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스스로 영예를 받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안 해준다고 그것을 몰라준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꾸로 한을 품는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불만하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면 그거는 미련한 자의 대표예요. 근데 성경은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자인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악하고 게으른 거하고 다 이렇게 동일시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미련함이 죄예요. 왜?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살도록 지혜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지혜롭게 살도록 그분은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미련을 떤대는 거는 지혜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의 증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고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지금 사는 얘기거든. 나 옳다라고 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보면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다 그래. 서로 칭찬하고 서로 좋아하는 거.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받은 그 어떤 권세라 그럴까 축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너희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저주의 근원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섬기라 그랬죠. 그걸 하게 하시는 우리가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사랑하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는 우리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마음의 자원함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주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받지 않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을 저주하기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다른 사람 저주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얘기할 때 가라지를 뽑을 권세를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럴 지혜를 그러한 사역을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친히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통해서 친히 하시지요. 그건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 가르쳐야지. 저거 잘못되니까 뽑아야지. 우리가 아이한테라도 뭐 남편의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 부모 잘못됐으니까 내가 고쳐야지 할 때는 우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자르는 것, 그것도 아버지가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기다려서 하시는 일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겨서 잔가지들을 치시는 일이 조그만 순일 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꽃필 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와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서로 하면 어떻게 순에서부터 그냥 싹수가 노랗다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왜 우리가 나무를 갖다 어떤 모양을 만들라고 할 때 그 모양처럼 깎아버리잖아요. 저는 길에 그 예쁘게 이렇게 단장된 그런 나무들, 또 아니면 담장을 만드느라고 똑바로 이렇게 담 대신 한 것들 이렇게 잘라놓을 때 저게 사람의 위주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예술 작품 같고 아니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그러한 거는 될지 몰라도 나무 자신으로 볼 땐 어떻게 해요? 사실 참 우스운 얘기지요. 그거는 열매나 꽃이나 그 나무가 가진 그거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는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택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 뭐랄까 어떤 장식품으로 보이게끔 만든 게 아닌데 우리가 하는 짓은 우리가 가위질하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 보기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기 좋게 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을 저주한다면 잘라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뽑아버리고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너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우리 식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근거가 없어요. 우리 저 부흥 목사님들이나 뭐 얘기 속에 어떤 사람이 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 다쳤다 죽었다 그런 간증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건 믿지 않아요. 그건 근거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에게 저주권이 있지 않아요. 목사님들에게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한다면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시는 그러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게 뭐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악과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심판과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의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말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저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영혼들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밧줄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보내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 이 땅의 소금이라라고 하셨지요. 이 세상 사람들을 죽이고 저주하라고 우리가 지금 살리우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다 그러는 거는요 성령이 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사탄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거를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로서, 거짓 예언자로서의 그 거짓 영으로 뭐야 그럴까 기적기사를 일으키잖아요. 그 기적기사를 일으키는 것 중에 그 저주가 마치 그대로 임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아요.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저를 부르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피조물인 거예요. 그럼 새 피조물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거든요. 저주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가 저주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저주를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 예수 안 믿으면은 다 저주받아. 예수 안 믿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구원을 못 얻죠.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은 저주를 받아가 아니라 예수 아니면 십자가에 그거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지만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조금 말이 달라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저주에서 끊길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저주 아래 태어난 거고 죽음 아래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저주 받으라고 안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권을 일부러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자 하나라도 멸망치 않고 악인도 죽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저주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저주권 행사하면 안 돼요. 저주권이라는 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사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우리를 정말 그 심판하시는 심판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사람은 사실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자원함이요 우리의 의사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로봇처럼 그냥 하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즐거움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원함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함이 싫어졌고 그것을 원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것이 고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싫은데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고 막대기질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제, 아까 양이라 그랬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근데, 목자가 양을 키우는 그 방법이요? 내 양으로 우선 삼는 거지요. 그리고 양을 옆에 둡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가진 게 지팽이와 채찍이라 그래서. 근데 그 채찍이 사실은 양을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양을 자기 마음대로 하라 할 때 이렇게 모으는 거죠, 지팽이로. 그리고 어디 떨어졌을 때 그거 건지고 그렇게 하죠. 채찍 자체는 사실은 양을 그 유혹하고 양을 잡아먹고 약을 도둑질하고 양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끊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양을 지키고 양을 내 양으로 몰고 가기 위한 도구예요. 미련한 자, 그 미련한 자를 딴 데로 그냥 가게끔 만드는 것이 양 자체가 아니라 양에게 주인 행세하고 그 양을 미혹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 구습을 끊지 우리의 새사람은 채찍 맞을 일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데는 채찍으로 가는 게 사실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하시옵소서 하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자원함이 될 때까지.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세요까지 우리가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미련해서 내가 하나님 어떤 때는 내 고집대로 자꾸 딴 데 가려고 하는 그런 납니다. 그럴 때 나를 억지로라도 데려가세요. 그것도 자원함인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단어로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를 많이 하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래놓고 다른 거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거 따라가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한테 입 내미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냐. 나는 그거를 고백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매번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인도해 주시고 하게 해주시면 화를 내는 거예요. 나 딴 것도 사랑하고 딴 길도 가겠습니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지체들에게 그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는 거. 그때 딴 걸 끊어주시는죠. 미련한 자로 사는 거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고 내 지혜, 세상 지혜를 쫓아가지 않도록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도우시고 살리시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시고 고생하고 세상 거 다 뺏으시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고백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우리 고백했잖아요. 자원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투덜투덜투덜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데 우리는 부탁해놓고도 고백해놓고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거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가 아니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미련한 자가 미련을 떨 때 자기 옳다고 자기 고집하고 자기 주장하고 그리고 다른 건 틀렸다 그러고 자기 맘대로의 그 어떤 잣대 속에서 선악을 가리며 시비를 가려가지고 그 나아갈 때 그 사람하고는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미국에서 제가 20년을 넘어 살았지만은 제가 아는 미국이라는 거는 제가 사는 곳에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밖에 아니지요. 미국 전체를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미국 생활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여행한 사람이 더 아는 척할 수 있어요. 한번 갔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책에서만 보고도 더 아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 옳다고 하고 나 안다고 그러고 그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나아요. 그거 틀렸다, 그거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막 하면은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가 뭘 하겠다고 그래요. 자기 부인의 그러니까 걸프렌드에게 이제 반지를 주면서 청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먼데 떨어져 사니까 이제 자기가 보스턴에 살 때 그 보스턴으로 그 자매가 왔어야 됐어요. 근데 아직 나도 보지 못했고 이제 서로 다 멀리 미국에서 떨어져 사니까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둘이만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그 보스턴으로 가겠다. 나라도 한번 만난 다음에 반지를 줘라. 내가 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모든 가족 대표로 갈 테니까. 그랬더니 걔가 도착하는 날보다 자매가 도착하는 것보다 내가 그 하루가 더 늦었어요. 비행기 날짜가. 그랬더니 그 도착하는 날 그 반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 올 때까지 안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려라. 엄마가 만나고 그 다음에 주는 것이 그리고 엄마 하고 자기 그때 이제 아파트에 그 자매를 같이 자게 해도 되느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엄마가 이모 집에 가니까 이모 집에 그 자매가 와서 자든지 아니면 교회에 자매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자매를 자매 집에 거하게 해라. 니들이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니 집에 들이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이제 자기가 이벤트를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 갖고 신경이 났어. 엄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도 또그 자매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리고 또 가족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그 하루만 더 참으면 되지 않냐? 하루 이틀만 더 참으면 되지 않냐?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면 꼭왜 그게 좋은 거며 하면서 막 하다가 결국 신갱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처음부터 엄마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말을 했구나 하고 자기가 생각했다 그래요.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옳고 그름 것도 아니고 내 주장대로 내가 하려고 했구나. 뭐 결국은 지가 양보를 했는데 정말 그 별거 아닌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내 식대로 밀어붙이고 내 식을 반대하는 거, 내 때를 반대하는 거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치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의심하는 것 같고 또왜 그렇게 해야만 되냐 하고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게 그 아이한테 유익하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나는 그것 때문에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볼턴까지 가는 게더 힘든 일이었고. 그러나 가족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그 아이들의 결혼 생활에 그 아이들의 만남에 오히려 이렇게 유익이 된다 그럴까? 울타리가 된다 생각하니까 아무 식구도 모르는데 지들끼리 약혼했다가 아니라 또 결혼도 안 했는데 지들끼리 같이 있었다도 아니고 그러한 그 말에서 소위 말하면 어떤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일부러 도움을 주려고 가는데 그 매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이에요. 내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절대로 안 틀립니다. 그러나 아이들하고 부모 생각을 이렇게 해볼 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도 그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때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집을 하는 것이 미련이에요. 나 옳다고 하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 하고 나 옳다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꺾고 가는 것이지. 내 의견, 내 입장, 내 말을 지금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그냥 자꾸 얘기하면 변론이 되고 싸움이 됩니다.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에 주지 마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아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안 들으면 어떡해. 얘기하게 하시지만, 안 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게 하세요. 실수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열매를 맛보고, 그리고 나서 또 자기가 깨닫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집해서 그 아이 꺾은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나중에 전화를 끊고서, 아, 내가 처음부터 엄마 말을 들을 생각 자체를 내가 안 했구나. 그러니까 통보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거에 엄마가 뭐가 다른 의견을 내니까 며칠 후에 해라. 엄마가 도착해서 자매를 만난 다음에 해라. 그 말을 꼭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수정하고 내 의견을 엄마가 지배하려 했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냥 무조건 거절하고자 하는 그 자기 마음을 비춘받았어요. 그러고 지가 바꾼 거예요. 우리가 내말안 들어서 서로 화내면 물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걔가 틀리고 내가 맞고 그 얘기 아니에요. 말을 하다가 부딪힐 때는 우리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에게 깨달음 주시도록. 언성이 높아지거나 말이 빨라지거나 서로 화가 날 때는 딱 멈춰줘야 돼요. 그때 말을 계속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또 미련한 자에게 대답해서 그 사람의 미련함을 깨닫게 해줘라. 그건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왜 소리가 난다라 그럽니다. 상대방이 미련하게 자기 고집할 때는 그냥 서로 옳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서로 옳다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옳으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게 하심이면 하나님도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받아들이면 잠잠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우치도록.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지혜가 무엇이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고집하고 또 내가 자기 고집하고 그럴 때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는 거를 밝힐 수 있도록은 해 주어야 된다. 그냥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게 없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잘 키우고 싶은 거야. 부모 모두에게 있고 모든 크리스천 엄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합니다.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식, 내 판단, 내 감정, 나의 어떤 때와 방법을 다 자꾸 하나님 앞에 버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자꾸 내가 듣고 배우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아이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그 아이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그 방법에 옳은 그 방법과 때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통로가 되려면 내 지혜, 내 뜻, 내 방법, 내그 감정을 거기에서 다 하나님 앞에 버려야 돼요. 아이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 양보하는 것 아니고 아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주님이 지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이요. 주님의 때와 방법만이 그 아이를 상하게 안 하는 것이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때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그걸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걸 하시도록 내가 온전히 하나님한테 비워드리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는 것. 그곳에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일이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데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중히 여기는 사람도 없고 귀히 여기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특히 아이들은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할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진 게 아니잖아. 나도 배우고 나도 매일 하나님한테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듣고 익힌 걸로, 나 먹은 걸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순간 그 순간 그분이 지혜로, 그분이 내 안에 실체로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 지혜는 구하면 주신다 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 후히 책망하지 않고 주시니 미련한 자는 하나님에게 포기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우리를 택하사 지혜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사는 일이 스스로 지혜 있고 옳다고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안 하는 것이지만 내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먼저 버려야 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지혜롭게 살 때 지혜롭게 살지 않은 사람 앞에 그것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어리석은 자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 같이 해를 받은 것 같다. 어리석은 자를 시켜서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뭐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기 발을 자르고 극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어떤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를 입는다요.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해서 사용하는 거,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걸 못하고 하는 거는 미련한 거예요. 여기 사람이 그 미련한 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 그것도 미련이지요. 저는 자는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그러하다.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서 잠언만 얘기해도 그것은 아무 힘이 없다. 그 사람도 안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롭게 사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 아는 것 같지만 말은 하지만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다는 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말과 입술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말로 입술로 표현해도 돼요.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이 열매로 삶에서 동행하지 않으면, 같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은 정말 아무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을 잘한다고 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거 아니고요.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말을 잘해가지고요, 사람 웃기기도 하고 교회 안에까지는 데리고 올수 있어요. 그 사람을 재밌게 귀 기울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테크닉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성령으로 인도하는 데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말재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어떠한 체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기술로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성령에게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지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이 말도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미련한 자의 말은 아무 힘이 없을 것만 아니라 술 취한 손에 든 가시나무 같아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형제에게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서 그 말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실족하는 일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쪽이 미련해서 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에 맞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찌할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찔림을 줘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그러한 허물을 벌거숭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냥 입에 모든 말을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절대로 내 변명하고 내 주장하고 내 고집하고 나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 안 하게 하세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정말 엎드려 굴복하도록 잠잠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세우는 말씀이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린다는 거는 그술 취한 자가 드는 가시나무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찔림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보혈이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죄가 찔릅니다. 그러나 참소함으로 우리가 찔림 받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찔림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찔림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게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하고 고백함으로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어요. 그런데 참소라는 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고 그 참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게 하고 나무 뒤에 숨게 하고 나뭇잎으로 가리게 하고 부끄러움 속에 두려움 속에 우리를 회칠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장하지 않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로 장식해서 덮지 않으면은 내 자존감도 없어지고 내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내 정체성과 자존감이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딸된 권세,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심, 의롭게 하심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 안에 설 때는 장식이 필요 없어요. 나무 뒤에 숨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셨는데, 누가 나를 송사하고, 누가 나를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가 없는데. 미련한 자라는 것이, 그 어리석음 자라는 것이, 아까 악한 자, 게으른 자하고 성경에서 동일시된다. 하나님 앞에 죄인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잠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공연하는 것과 같다. 아까 미련한 자에게 기별하는, 편에 기별하는 것. 심부름을 미련한 자에게 시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제대로 그거 못한다. 그러니까 일꾼을 아무나 고르지 말라지요. 그것처럼 장인이 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걸다 만들 줄 알아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면은 어떡하냐? 지나가는 행인 고용하는 것과 같다. 결국은 일을 다 망친다, 이것도. 우리가 누구하고 동역하느냐? 나를 좋아하고요, 나를 따르는 사람하고 동역하면 내 일이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주님이 이어주신 사람들하고 주님이 하게 하심을 좇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단체를 하면서 다 내가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하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결국 나의 왕국이 돼요.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사업이 됩니다. 주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성령님이 옛날부터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 3장에 벌써 죄 범죄했을 때 그때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역이 성령의 강림부터 시작했다고 그래도 벌써 2000년이 지난 얘기예요. 그때부터 계속 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날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날 그 교회는 한나예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이 사람이 교회를 세워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각각의 교회가 돼요. 각각 자기 일, 그 목사님 일, 그 교단의 일, 그러한 선교 사역이 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세워지는 그거는 그냥 한 나무가 한 씨에서 그루터기를 갖고 아무리 커져도 한 나무예요. 새로 이파리 나고 새로 가지를 뻗고 또 정말 무성했다가 단풍졌다 떨어져도 그 다음 해에 또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평생이라는 것이 그한 해에 아니면 한그 순간에 나뭇잎이라면은 새싹이 나서 떨어질 그때까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때 역할이 필요했던 거예요. 떨어져서도 필요가 되는 겁니다. 꽃이라면은 더 잠깐이지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첫 씨되고 첫 열매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지. 다른 씨,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꽃,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지 다른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일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일에 유익된 사람을 모집하지요. 또그 사람들만 붙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일을 하게 되면은 그냥 비슷비슷한 나무가 잔뜩 있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목적은 같은 것 같은데 시작도 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좋은 나무에 씨가 예수님이라. 우리가 씨가 다음부터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씨를 심었으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누구하고 일을 하느냐, 누구에게 시키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일을 시킨 사람은 자기 일을 하면 어떡해요? 오히려 해를 끼치고 낭패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람을 잘 고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을 고르면 나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렇게 돼요. 근데 성령이 이어주는 사람, 성령이 하게 하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성전을 장막을 지을 때 사이즈랑 색깔이랑 뭐 도구랑 그런 거 다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지으라 하는 것도 사람도 가르쳐 줬어요. 그거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다 내도록. 그러니까 모세가 모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도. 그리고 모세가 난 이 사람한테 맡겨야지 저 사람한테 맡겨야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보이는 장막 짓는데도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짓는데. 아무리 목사님이 영적이라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이 아니면 영적인 일이 되지 않아요. 목사님이 영적이라면 거꾸로 성령의 그 이어주심에 따라서 성령의 하게 하심을 하는 것이 그 목사님이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사람, 내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정말 스쳐가는 길 가는 행인부터 오는 거랑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 있고 또 무슨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유익될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선택이 잘못이냐? 아니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 미련함이라는 거는요, 어떤 때만 미련한 것이 아니라 계속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모든 그 보는 눈, 가치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스스로 지혜로움을 버리고 스스로 옳다, 스스로 자기 의와 자기 주장함을 버리고 주님만이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며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로 살도록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우리는 계속 지혜롭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미련한 거예요. 뭐를 하든지 그 사람은 인간적이에요. 뭐를 하든지 자기식이에요. 뭐를 하든지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결국은 이기적인 거예요. 육을 갖고 살면 모든 일에 육을 갖고 사는 것이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썩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저기 썩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열매는 있긴 있는데 썩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 심으면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심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을 좇아 살지요.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주장을 안 하고 내 고집을 안 하고 내 때, 내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듣고 성령에게 하게 하심을 좇아서 의지해서 나를 그분 앞에 비워드리면서 성령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사는 그런 삶이죠. 그러면 계속 지혜롭게 살아요. 우리 잠언 3장에서 자기 명철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 지혜 없고 내가 미련화되는 거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어떠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안다고 하는 그 자체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지혜시고 그분이 명철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실제로 살아 역사하셔서 하게 하시는 그 주체이심을 우리가 언제든지 인정할 때 그분은 우리를 늘 지도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하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감화 감동을 두시는 것.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자원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니 오히려 감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하시는 것.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게 하시나니 거기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의와 내 자랑이 없고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하고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줬네 몰라줬네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벌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하게 하심에 그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쁨의 어떤 출처를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쁨 주시고, 늘 모든 범사에 감사함을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주와 동행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자요. 그렇지 못한 것이 미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에 주님을 가졌는데도 미련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오늘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니까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 안에서 늘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연합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심을 좇아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받은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고집, 우리의 영광, 우리의 스스로의 기쁨, 정말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에게 구하고 사람들에게 구하는 그런 모든 것 다 버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늘로부터 온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